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심각하게 악화한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다며 우리는 역내 문제에 관계된 모든 당사국이 호전적 수사를 자제하고 차분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도 푸틴 대통령과 장시간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추가적 도발 행동을 자제하도록 노력하고 공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규정을 어기고 터키로부터 50만 달러 이상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수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플린 전 보좌관은 지난 2014년 퇴역하면서 외국 정부로부터 허가 없이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소속인 일라이자 커밍스 민주당 의원은 27일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플린이 상급 부서나 관리에 허가를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났다는 사실을 숨겼다가 경질된 바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감찰실이 이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마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무장정파 하마스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아바스의 팔레스타인 당국은 27일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 공급되는 이스라엘 전력 비용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처로 가자지구에는 전면적인 전력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200만 명의 주민들은 이미 여러 시간 정전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테러단체로 간주하고 있는 하마스와 직접 교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이스라엘 연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하마스에 이미 압박을 가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순위파 무장세력 ISIL 소탕작전을 벌이던 미군 병사 2명이 사망했다고 미 국방부가 28일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아프간 동부지역에서 아프간 정부군과 함께 작전을 벌이던 미군 병사 2명이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고 한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인 존 니콜슨 장군은 ISIL과의 전쟁은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희생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이달 초 아프간 동부 난가하르 지역에 있는 순위파 무장세력 기지에 초대형 재래식 폭탄을 투하한 바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 시리아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27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국제공항 인근 무기 공급 중심지에 공습을 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모든 국가가 이미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행동도 삼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시리아 주권은 존중돼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무기 중심지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의해 운영되는 곳입니다. 시리아 반군과 지역정보 소식통들은 이번 공습이 이란에서 군용기와 상업용 화물기로 운반되는 무기들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은 27일 모술 서남쪽에 위치한 고대 도시 하트라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트라에서 ISIL을 몰아낸 부대는 하시에드 알샤비라는 준 군사조직입니다. 이라크군 고위사령은 하시에드 알샤비군이 작전을 벌인 지 3일 만에 하트라를 완전하게 해방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모술에서 120km가량 떨어진 고대 도시 하트라는 이라크의 주요 유적지들 가운데 한 곳으로 3년 전 ISIL이 이라크 내 광범위한 지역을 장악한 뒤 피해를 봤습니다. 한편 모술 탈환 작전에 나서고 있는 이라크군은 서부 지역에서 꾸준한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ISIL이 최후의 항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4월 28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정보 수장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외교적 조치와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이 같은 성명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이 지금까지 자신이 목격한 가운데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조금 끼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입니다. 동해 바다는 구름이 많고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외교적 조치와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외교와 국방, 정보 수장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백악관에서 미 상원 의원들에게 대북 상황을 보고한 뒤 합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26일 대북정책 관련 합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과 함께 미 상원의원 전원에게 이례적으로 대북 상황을 보고한 뒤 성명을 공개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과 핵 탄도미사일 시험을 막기 위한 과거의 노력이 실패했다며 북한은 도발 때마다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동맹들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긴급한 미 국가안보 위협이자 최우선 외교정책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북한 정권이 핵과 탄도미사일 확산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동맹과 지역 동반국들과 함께 경제 제재와 외교적 조치들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 코츠 국장은 이어 북한 정권이 위기를 경감시키고 대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미국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들과 함께 대북 압박을 위해 대화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위한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국방 정보 수장이 합동으로 대북 정책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최근 전략 무기들을 한반도 인근에 전진 배치하며 강력한 경고를 한 것과 달리 대화와 협상을 언급한 것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의 고위 관리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26일 익명을 전제로 한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할 것에 대비해 미 정부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한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백악관은 상원 의원들에 대한 대북정책 설명회에 이어 하원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의사당 건물에서 열린 26일 설명회에는 하원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짐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상원과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처럼 이례적인 대북정책 설명의 내용이 종합적이고 충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듣는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오후 미 상원 의원 100명이 버스에 나눠 타고 백악관으로 가서 행정부 외교, 국방, 정보 수장들로부터 대북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회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잠시 들렀습니다. 미 언론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생중계하는 것은 물론 설명회 직후 이들로부터 설명회 내용과 소감을 듣는 등 이례적인 이번 행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의원들은 설명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행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이날 설명회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It was a sobering briefing in which it was clear just how much thought and planning is going into preparing military options if called for and a diplomatic strategy.
쿤스 의원은 정신이 번쩍 드는 브리핑이었고 필요할 경우 시행할 군사적 선택 방안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계획을 쏟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며 외교적 전략 또한 현실적이고 균형이 잘 잡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원 전체가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화당 상원 의원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이 문제를 예전보다 중요하게 다룬다는 행정부의 결의가 느껴졌다며 어쩌면 상황이 빠르게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을 행정부가 모두에게 알리고 준비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 상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린 뒤 행정부 외교 국방 정보수장들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하원을 직접 방문해 431명의 하원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맥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설명회 뒤 기자들에게 행정부는 북한이 핵 야욕을 벌이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쓸 것이며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핵심 내용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There is tremendous confidence in the administration officials in key positions.
손베리 의원은 주요 당국자들이 상당한 자신감이 있었고 현안을 잘 알고 있었으며 서로 잘 조율하고 있었고 훌륭하게 일하고 있다는 점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설명회 내용이 충실했으며 당파를 떠나 함께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드러났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다만 비공개 설명회였음에도 의원들이 전혀 몰랐던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행정부로부터 이미 강도 높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내용을 접하지는 않았다며 가기 전에도 생각했듯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We received, I think, quite an in-depth briefing from an intel perspective on the intelligence committee, so that part of what they discussed was not new, but certainly getting a more fulsome.
하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아단 시프 의원도 정보위에서 정보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설명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었다며.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대해 이날 과도할 정도로 설명을 들은 것은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대북 선제 공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새롭게 발표된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현지 시간 26일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새 대북 원칙 합동 성명에 대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겠다는 미국 측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진혁 대변인의 2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미 정부 합동 성명은 북핵 문제가 미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욱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겠다는 미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합니다.
조 대변인은 미 행정부의 이 같은 북핵 대응 행보는 전례 없이 강력한 것으로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엄중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한 간 긴밀한 대북 공조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의 길로 나온다면 미한 양국의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앞서 현지 시간 26일 새로운 대북 정책을 공개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위해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향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 기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신행정부가 북핵 위협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핵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번 안보리에 참석해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이사국 등 주요국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핵 문제만을 주제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건 유례없는 일이라며, 국제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방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미한 양국과 국제사회가 경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징벌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주재로 오는 2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북핵회의는 15개 안보리 이사국과 북핵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이 참석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의 극대화 방안을 집중 협의함으로써 국제사회 대북 압박 외교의 가속도를 촉진하는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4월 28일 금요일에는 안보리에서 북핵 문제를 단일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금주 북핵 문제 연쇄 협의에 정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회의 기간에 양자 협의도 예정되어 있어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집중 발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에서 특정국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장관급 회의가 열리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한편 이번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일 3국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북 제재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편 중국은 미 국무부와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의 대북 합동성명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메시지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핵 문제에 유관 각국이 미국의 이런 태도와 보낸 메시지를 주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이어 대화와 협상은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옳은 방법이며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모든 유관 각국의 이익과 부합하는 최대 공약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추가 도발을 막고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에 전례 없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은 우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전면적인 이행과 함께 중국으로의 북한 인력과 물자 반입, 북중 간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제재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입니다.
중국 내에 있는 5만 명에서 약 10만 명 사이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상당히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들을 중국이 고려할 수 있어요. 중국이 국내법상으로 비자 갱신 같은 거나 신규 발급을 까다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존의 국제사회 약속했던 제재안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북경 지역의 밀무역을 차단하고 단속하는 노력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실제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산 석탄 반송에 이어 북한 관광 상품을 없애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한국의 외교관은 보고 있습니다. 정성윤 연구위원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는 미국의 기대에 일정 정도 부응하는 수준으로 대북 제재의 강도와 폭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ICBM으로 도발 수단을 선택한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강도를 훨씬 상대적으로 더 높일 거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전략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유 공급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할 거예요. 미국이 중국에게.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시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축소하고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선제 타격을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것도 최근 변화된 중국 내 기류를 보여주는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체제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고강도 제재 동참은 중국으로서도 상당한 비용이 초래되는 결정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관측입니다. 경상대학교 박종철 교수는 중국에게 대북 원유 공급은 북한 정권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 자산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대북 원유 공급 제한 조치는 북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 축소를 의미한다고 박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이에 반해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중국 배제론까지 언급하며 독재 행동을 예고함으로써 중국의 협력 거부로 발생하는 비용이 제재 참여 비용보다 높을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몇 년 안에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 미중 교역을 중국에 대한 설득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경고 메시지는 중국 정부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 전략연구실장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6자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결국은 의장국을 맡았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은 결국은 2003년에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를 공격했기 때문에 중국이 6자회담을 맡고 의장국을 맡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를 공격하니까 결국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 때문에 이걸 관리해야겠다 싶어서 6자회담 의장국을 맡았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중에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 것은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한편 군사력 사용에 대한 의지를 시사함으로써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를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근본적인 대북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한국 외교가의 관측입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입니다.
중국은 현재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이 약해지는 것, 그래서 투코리아가 완코리아가 되는 그런 국제정세 변화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현상 유지 정책으로 갈 것입니다. 다만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이 나온다면 중국도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종의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의 대중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제재에 동참하지만 실질적인 제재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시키며 상황 악화를 저지하는 한편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핵 문제 해법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의 병행 추진을 주장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첫걸음으로 제안해왔습니다. 한국의 외교 소식통은 올 가을 19차 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일단 군사적 충돌로 치달을 수 있는 사태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압박과 설득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점쳐졌던 김일성 주석의 생일과 군 창건일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데는 미국의 대북 압박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가세한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북한의 도발 수위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 등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대북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지금의 한반도 위기 상황이 지금까지 자신이 목격한 가운데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정보전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김정은 정권을 전복시키는 민중봉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27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정권이 야기한 핵미사일 위기 상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Sir, I'll just say that I think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s real. It's the worst I've seen.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은 지금까지 목격한 것 가운데 실제로 최악이란 겁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는 건 시기의 문제며 자신은 북한이 그런 능력을 보유했다는 가정하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존 맥케인 위원장과 의원들은 현 한반도 위기 상황과 옛 쿠바 미사일 상황을 대비하는 질문을 던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now is reminiscent. It reminds one of a gradual Cuban missile crisis.
쿠바 미사일 위기는 옛 소련이 1962년 단거리 핵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려 하자 미국이 선제 타격까지 경고하며 강경 무력 시위를 펼쳐 미사일 배치가 철회된 사건입니다. 뉴욕타임스 신문 등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항공모함과 핵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시간호 등 전략 자산을 한국 동해에 급파하자 쿠바 미사일 위기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사령관은 두 위기를 비교할 상황은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선 쿠바 미사일 위기를 무력 강경 시위로 극복한 예를 들어 현 트럼프 행정부의 무력 시위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시위가 자칫 예기치 못한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앵거스 킹 의원은 쿠바 미사일 위기 해소에 무력 시위뿐 아니라 미국이 쿠바 침공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도 기여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핵무기 개발 목적이 체제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But ultimately there was an agreement not to invade Cuba. And that was part of the agreement that ended up with the missiles coming out.
하지만 해리스 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선택 옵션을 제한하길 원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I don't want to limit the president's options as he decides which course of action to take.
이어 쿠바 미사일 위기 해결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전투 역량이라며 자신의 역할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신뢰할 수 있는 전투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리스 사령관은 대북 정보전을 적극 펼쳐야 한다는 잭 리드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당장 북한에서 민중 봉기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But I do believe that people in North Korea revere Kim Jong-un.
북한에서 김정은은 신격화된 왕이고 주민들은 김정은을 진정한 지도자로 여전히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장 체제 전복을 위한 봉기를 일으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또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대북 압박 가능성에 회의적이었지만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일부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다며 속단하지 말고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 당국이 최근 사드 핵심 장비를 전격 배치했는데요. 한국 군 당국은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 때문에 사드를 서둘러 배치했다면서 실제 운용에 돌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김관진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장비의 성주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측은 27일 오전 약 25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확장 억제력 강화를 포함해 굳건한 미한 동맹을 통해 군사적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자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과 김 실장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미한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자는 공통된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의 소통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핵 문제 대응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장비를 이송한 지 이틀째 만에 이루어진 이번 통화는 맥메스터 보좌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과 김 실장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첫 대면한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이번 통화는 특히 다음 달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인 사드 장비 이송에 대해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등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성주 부지로 이송된 사드 장비가 유사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성주 부지의 사드를 수일 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시범 운영이 아니고 이미 한미가 이 일부 전력을 배치한 것은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겁니다. 실제 운영입니다.
문 대변인은 26일 사드 장비가 이송된 것은 야전 배치 개념으로 시설 공사 없이 배치된 것이라며 사드 자체가 어느 지역이든지 전개해 야전 배치 상태에서도 작전 운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성주 부지로 이송된 사드 장비가 이미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 대변인은 그러나 사드 한 개 포대 규모의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연내 구비한다는 목표로 배치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가 완전한 성능을 발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서둘러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선 북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때문임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최근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한미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드 체계의 작전 운용 능력을 가능한 빨리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 부지에 배치해서 우선적으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 대변인은 이와 함께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 문제와 관련해 환경 영향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측정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 보고관이 다음 달 초 북한을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북한 당국자와 장애인들을 만나 장애인 인권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특별 보고관이 다음 달 3일부터 8일까지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길라 보고관이 북한에서 장애인 관련 실태를 확인할 것이라며 특히 장애 어린이 상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아길라 보고관은 이번 방문이 북한의 장애인 관련 현실과 법, 정책, 프로그램과 함께 2016년 북한이 비준한 장애인 협약을 이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길라 보고관은 6일 동안 평양과 황해남도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현지 당국자들과 유엔 관리, 국제인도주의기구 담당자,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 관계자 등과 회동하고 장애인들과도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아길라 보고관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인 협약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설적 제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당국자와 인도주의 활동과 장애인들과 실질적 접근법 등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길라 보고관은 일정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방북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방북 후에는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지금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고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번 행사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외교부 이정훈 북한인권대사에게서 이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앞서 인터뷰했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 탈북민 총회에 참석한 뒤에 바로 워싱턴으로 오신 것으로 압니다. 이 브뤼셀 총회 취지나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지금 그 국내는 탈북민들이 이제 3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만 해도 지금 1,0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북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3만 몇천 명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상당한 숫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이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그런 이제 모든 활동에 있어서 탈북민들이 최전방에서 직접 나서서 또 그런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유럽 그러니까 엊그제죠. 25일에 이 브뤼셀이 유럽연합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벨기에 네. 있는데 그 월드 컨그레스 세계 탈북민 총회가 개최가 되었고 여기서 한 35명, 40명 정도의 이 탈북민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또 EU 그 유럽 의회에서도 그 치바 소로 그 의원이 참석을 해서 직접 환영사를 해 주시고 그 외에 또 라즐로 토케시 그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이분이 그날 다른 일정으로 참석 못했지만 환영사를 보내주셔서 그 보좌관이 대독을 하기로 했고 상당히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탈북민 그 연대 또 이 총회가 일종의 이제 시리즈 같이 그 랠리 형식으로 25일에는 유럽에서 또 오늘 사실 워싱턴 D.C.에서는 워싱턴 D.C.에서도 이 북한 자유주간의 일환으로 이 월드 컨그레스 총회가 탈북민 총회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 탈북민들과 한국 정부가 그동안에 북한의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이제 북한의 인권 상황과 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지금 뭐 UN을 비롯해서 UN이 이제 중심이죠.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그 COI 보고서가 나왔고 그 보고서의 핵심은 북한에서는 반인도 범죄가 지금 저질러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인도 범죄는 이 제노사이드와 같은 동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상 최악의 범죄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금 오늘도 이 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가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나서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그 아까도 강조한 것은 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홀로코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유대인의 이제 대학살 600만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 홀로코스트를 국제사회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고 이 범죄자들의 책임 추궁을 하는 그 중심에는 유엔이나 뭐 미국 정부나 뭐 불란서 정부가 아니라 결국은 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범죄자들이 뭐 수십 년 후에도 이런 범죄에는 시효가 없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서 숨어 살다가도 잡히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탈북민들이 이 직접적인 피해자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분들이 이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전면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 세계 탈북자 총회 월드 컨그레스가 지금 시리즈로 유럽에서 또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요. 국제사회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는지 간단히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예, 이제는 이 북한에서 이 반인도 범죄 이런 처참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책임 추궁입니다. 그 범죄자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나쁜 짓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지 이게 반복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UN 총회에서 결의안이 매년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그리고 안보리에서도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어젠다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 북한 인권 그 COI 보고서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이 북한의 최고 책임자들을 김정은을 포함을 해서 이 ICC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버티고 비토권을 갖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을 해서 안보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할 수 있게 특히 이 책임자들을 이 책임자들의 추궁 문제 또 특히 거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ICC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이것이 실천이 되어야지 상당한 진전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국제형사법원에 회부하는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이 가로놓여 있는데요. 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다른 방안들은 없는 것입니까?
뭐 다른 방안들이 물론 이제 국제형사재판소가 제소를 위한 그런 그 절차가 발동이 되는 게 최상책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캄보디아 같은 경우 또 전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법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리뷰널이라고 하죠.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내부의 사법기관들과 또 UN의 사법기관이 합쳐서 혼합성 그런 사법 그 법정이 그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들도 이 트리뷰널이 설립이 되는 대안들도 가능한 지금 그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 지금까지 그 행사를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뭐 그 매년 이게 진행이 되고 그 격년제로 그 올해 이제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진행이 되면 내년에 이제 한국에서 하게 되고요. 그 중심에 이제 수잔 숄티 디펜스 포럼 회장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특별히 이 총회 탈북민들의 총회 월드 컨그레스가 이 자유주간 범주 내에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브뤼셀에서는 이 탈북민들이 이 행사가 끝난 마지막 이 파트에서 이 8개 조항의 선언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북한 정부를 규탄을 하고 또 인권 협약이라든지 유엔 전장 그을 존중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북한의 민주화입니다. 이 북한 인권 문제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의 핵 문제 이것이 최종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북한의 민주화 그리고 자유 통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문의 마지막 파트에서는 평양의 봄 몇 년 전에 왜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이 민주화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네.
야스민 혁명이라고 그랬는데
네.
평양에서도 북한에서도 이런 평양의 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궐기 대회였고 오늘 진행이 될 이 워싱턴에서의 이 월드 컨그레스 탈북민 총회에서도 이런 선언문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대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외교부 이정훈 북한 인권대사였습니다. 이 북한 자유주간 나흘째 행사에서는 탈북자들이 북한 고아들의 실태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고아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고 이들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자유주간 행사 나흘째인 26일 조지타운 대학에서 북한 고아 문제와 관련된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에서 고아원과 관련된 일을 했던 탈북자 김지영 씨는 북한 고아들의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성장 발달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아원에는 7살까지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7살짜리 애들 키가 한국으로 말하면 한 2, 3살짜리 애 키 정도로 그렇게밖에 자라지 못한 애들이 대다수가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유엔이 고아원에 지급한 식량이나 옷, 물건 등이 장마당에 팔려나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환경을 보고 유엔에서 지원이 많이 들어오고 했었는데요. 이제 분유를 비롯한 옷, 그 여러 가지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모든 물자들이 북한에 들어오면 이제 북한에서 고아원을 이제 경영을 하는 분들이 분유라든가 옷 같은 거를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애들의 생계를 더 유지하고 이런 방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요.
김 씨는 특히 이들 고아가 8살 때부터 농사나 건설 일에 동원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을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이 꽃제비가 돼 거리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4년 북한에 탈북한 강혁 씨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보내진 사촌 동생이 영양실조로 죽었다며 유엔이 지원하는 물자가 고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사촌 동생이 2년 만에 가서 죽었어요. 거기 가서. 유엔에서 수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그때 김정일 시대에 공급이 제대로 고아원들한테 갔다면 그 애들이 영양실조가 걸려 죽질 않아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레츠 사무총장은 북한이 어린이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했지만 실제로 북한 고아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아들에 대한 통계 자료가 거의 없고 이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 국제사회가 이들을 돕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Due to the lack of access and data, there is very little that can be done for them at least.
북한 고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접근과 통계 자료 구축 등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수잔 슈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시리아 난민의 경우에 죽은 3살짜리 아이의 사진이 국제적 반향을 일으켰지만 북한의 경우는 같은 일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슈티 대표는 지난 2013년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 북송됐을 당시 미 의회에서 에드로이스 의원과 엘리엇 앵글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의 안전을 위해 호소했고 얼마 뒤 북한은 이들의 얼굴을 방송에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But I bring this up because raising this issue was what saved their lives. And we need to continue to talk about this.
바로 이런 것이 국제사회가 북한 고아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자유주간 닷새째인 27일에는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북한인권대사가 주최하는 세계 탈북자 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에 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스며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조금 끼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입니다. 동해 바다는 구름이 많고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이 많이 낍니다. 양덕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21도. 신유주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3도, 수풍 아침에는 6도, 낮 기온 22도, 중강 아침에는 2도, 낮에는 17도, 강계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8도, 희천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20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에도 역시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3도, 용현 아침에는 7도, 낮에는 21도고요. 개성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1도, 사리온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23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구름이 끼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장진, 해산, 청진, 성진, 삼지연 등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2도, 청진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18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바다는 구름이 많고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리아 전쟁을 끝내도록 러시아를 압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27일 촉구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시리아의 오랜 동맹국인 러시아가 원한다면 6년을 끈 시리아 내전을 끝낼 수 있다며 러시아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겨냥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8번이나 막았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공격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엘리 대사는 이날 안보리가 대시리아 구호 제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계속 행사해도 안보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 시리아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27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국제공항 인근 무기고를 공습한 데 따른 것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모든 국가가 이미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격한 무기고는 레바동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시리아 반군과 지역 정보 소식통들은 이번 공습이 이란에서 군용기와 상업용 화물기로 들어오는 무기들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규정을 어기고 터키로부터 50만 달러 이상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수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플린 전 보좌관은 지난 2014년 퇴역하면서 외국 정부로부터 허가 없이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소속인 일라이자 커밍스 민주당 의원은 27일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플린이 상급 부서나 관리에 허가를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났다는 사실을 숨겼다가 경질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심각하게 악화한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다며 우리는 역내 문제와 관계된 모든 당사국이 호전적 수사를 자제하고 차분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나아가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북핵 6자회담 재개를 공동의 과제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도 푸틴 대통령과 장시간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추가적 도발 행동을 자제하도록 노력하고 공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무장정파 하마스에 거듭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지지를 받는 아바스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27일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 공급되는 이스라엘의 전력 비용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가자지구에는 전면적인 전력 중단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200만 명은 이미 여러 시간 정전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테러 단체로 간주하고 있는 하마스와 직접 교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런 조처를 취한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이스라엘 연료를 가자지구에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이곳을 장악하고 있는 하마스에 이미 압박을 가한 바 있었습니다. 이라크군은 27일 모술 서남쪽에 위치한 고대 도시 하트라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트라에서 ISIL을 몰아낸 부대는 하시에드 알 아샤비라는 준 군사 조직입니다. 이라크군 고위사령관은 하시에드 알샤비군이 작전을 벌인 지 3일 만에 하트라를 완전하게 해방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모술에서 120km가량 떨어진 고대 도시 하트라는 이라크의 주요 유적지들 가운데 한 곳으로 3년 전 이슬람 무장정파인 ISIL이 이라크 내 광범위한 지역을 장악한 뒤에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